자, 이 내용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모였던 12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것이 들린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에 의해서 언어가 혼잡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있는 내용인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술 먹고 미쳤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참 기이한 일이다. 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다르게 기이하게 들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성령 보내주심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오시는데 어떻게 말세에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을 다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17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기이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술 취해서 미친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제3신이 그랬지요. 15절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16절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예언이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지요. 말세에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부터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은 말세 치 말이다. 마지막 끝에 왔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 육체는 18절에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별시킨 거이지요.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거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죠. 내 영, 하나님의 영. 모든 육체, 그는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은 막 미래에 내다보는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을 때는 일부 몇 사람만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러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말하는 것이나 미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 한 것이나 성경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 밖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은 많은 어떤 관계나 이야기하고 떡이나 이야기하고 밥이나 이야기하고 교회 돈 쓰는 것이나 이야기하고 그러지 거듭남에 대한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구약에서 보면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되게 계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이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 특별하게 신하겠다 해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타락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예. 네.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시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18절에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뭐이냐? 반드시 이 종말이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말세의 지말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후에야 한마디로 뭐에 와요?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요. 그래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보여진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하고 이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자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깨닫고 바르게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또 코로나19 변종이 지금 뭐, 60몇 개인가 90몇 개 나라에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기가 되듯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걸 보면 더 악하고 더 독한 질병들이 오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냐, 성경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뭘 했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은 만큼 나한테는 이루어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공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보고 교회도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 속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이 고백이 구원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이지요. 그냥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란 말이냐고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해놓고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럼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은 이제 마지막 말세에 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세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2절 이하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내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회, 모든 선교회 회장님들은 우리 선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정신을 차려야지. 선교회비 그놈 조금 만 원씩 걷고 천 원씩 걷으면 이거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예. 자, 여기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아, 진짜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안 되면은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22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였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 거듭남의 비밀을 바로 이 니고데모가 알게 된 거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바로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를 통해서 많이 나온 자가 메시아다는 거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서 통치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의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속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되게 되면 그 왕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좋은 모든 것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사야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했던 그대로를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려고 하면은 고난이 닥쳐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몰랐느냐? 막 깨닫게 한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내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게 에베소에서 보면은 그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삼위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그래서 내줬다. 하나님이 내준 거예요. 허락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너희가 그랬습니다.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려고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예, 28절까지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27절의 핵심이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것은 죽어도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을 받으셔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하게 될 것이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자신에게 이것은 한 말이 아니다. 그 증거는 다윗은 죽어서 장래 무덤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에 대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럼 이것은 다윗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놓고 예언하는 시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가? 다윗이 알고 그렇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해줬지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13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해줬어요. 예.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걸 미리 우리는 압니다. 왜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의 날카로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되지 아니하는 자는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리 천국 갔다고 해도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헛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네가 잘못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보면 볼수록 좋고 알면 알수록 열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것이 돼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인생이 누구의 말을 들으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내 놀라운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내 속에 딱 심어져 있으면은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는 부활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럼 살리기만 하셨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3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 말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 예. 그래서 주님이 되시도록 그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 오르신 거죠, 그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0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여 이제는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34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이건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예수님에게 그러면 너 원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원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다 원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원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인간의 말만 있는 교회는 아무도 쓸모가 없는 교회가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 목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지 않고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는 그 목사도 저주받은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촉구하지요. 우리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님의 오심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는 사실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동일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이게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여기서 우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믿어? 이렇게 우리가 영접시킬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쉽게 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벌벌벌벌 떱니다.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가 찔림이 없고 교회가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 자식이 이런 찔림이 없이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마음에 계셔요. 이 말로 그 자식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의 자신들이 절절히 깨달았다면은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살지는 않지 않아요. 내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아요. 내 말 한마디가 실족을 시켰다. 살인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겠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너희만이 아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소명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예. 여러 말로 권합니다. 구원받으라고요. 그래서 41절에 다 같이 42절까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잘 보세요. 41절과 42절 사이를 보십시오. 정말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왜 교제해요? 내 형제인 것을 아니까. 내 가족인 것을 아니까 서로 교제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난리가 되고 말이죠. 이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같이 커피 마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면서 정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란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가를 보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집에서도 전부 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한 것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뗍니다. 은혜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 외에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성도라야 한마디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합니다. 그리고 40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눕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물질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도록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떡을 떼고 성찬과 함께 애찬 같이 음식물을 먹어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산다라면은 칭송을 받게 되어있죠.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 봤을 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요? 예.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속에 일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 성도들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요? 선교비로 내놓을 수 있는가요? 순번이 있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신앙의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면서 교회 부흥을 꿈꾼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장사꾼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정상적인 교회,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